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속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1장에서 이제 요한이 주일 아침에 홀로 예배하다가 이제 어미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환상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고 2장, 3장은 그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이고 4장, 5장은 이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천상의 그 무리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일곱 인의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인은 도장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씰링이죠. 그래서 봉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기는 있는 거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보좌에 계신 이게 예배하는 장면 이제 5장에 오면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보니까 이 땅에서 하늘 아래에서 저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지 마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그가 이것을 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5장에 이제 예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떼기를 시작하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이제 어제 뗐죠. 그럴 때 온 땅에 이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나중에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임할 사건으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이미 맛보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의 예고편이고 심판의 맛보기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도 상황적으로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성인에게 동시에 주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심판의 맛보기,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 백성들도 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국에 개인의 종말에 또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여호와의 날의 끝에 종국적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구원의 책인 동시에 심판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인데 심판의 책인 동시에 구원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심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심판이 깔려있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엑소더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의 군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홍해 물에 잠기는 그런 장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피의 보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뜻 이 장면을 보면 크리스찬들인데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과 피의 복수를 원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복수를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거절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무고한 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뭐 피의 보복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결백함과 그들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 천국에서의 안식을 허락하시며 기다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잠시 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는 장면에서는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처절한 핍박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지상의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천하만국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순교자의 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필연적으로 순교자를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면서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피에 대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그것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고 순교자의 숫자는 차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둘둘 말려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는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대격변의 그런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뭐 지진의 소식도 듣고 또 쓰나미의 뉴스 뭐 영상 같은 거를 보는 정도인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맛보기는 보았는데 정말 마지막에 대격변의 때가 있을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할 게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쌓았나,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노의 날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주께 속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긍휼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가진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공평합니다. 죽음이 공평한 것처럼 가난하다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이 내 위에 쏟아져서 깔려서 내가 미리 죽기를 간구할 만큼 그 재앙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돌에 깔려 죽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두려움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더 큰 재앙을 당하고 싶어하진 않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모습으로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좀 덜 아프게 죽기를 구하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재앙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죽음은 공평합니다. 예. 전도서의 이야기에도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죽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루라도 일찍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장차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인가? 주님의 품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섬찟한데 사실 이런 거 이제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저런 모습일 수 있겠다. 정말 많은 정말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 보면 되게 두렵기도 하고 아 마지막 날 저런 모습일까. 그런데 그런 재앙 기껏 해봐야 우리의 몸을 해하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차가서 정말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재앙의 시리즈가 임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까지 읽는데 정말 발견하고 싶은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죄인이란 것도 아는데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싸워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걸맞는 품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격을 윤리로서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고상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윤리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덕목인데 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면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 이제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진 다른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자신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그냥 비판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는 매우 품격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는 자칫하면 신기루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해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충성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윤리의 실천보다 다소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매일매일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칭의를 얻었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를 확인해 나가고 고백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이 투박한 용어로 우리에게 매일 요구되는 회개의 그런 모습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붙잡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미리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며 칭의를 오늘 하루도 선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